올 초에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한번 집에 가서 심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세 가지 종류의 꽃나무를 집에 와서 심었습니다. 하나는 블랙 아이드 수전이고 또 하나는 부용화라고 불리워지는 그 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이름을 알지를 못합니다. 키가 매우 큰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빨갛게 봉우리가 입술을 내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떠나올 무렵에 그 나무가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그 세 가지 나무를 심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심었겠습니까? 무슨 꽃이 필까 궁금도 했겠지요. 그러면서도 그 꽃이 자라고 피는 그것에 대한 기대가 계속되었습니다. 농사짓는 농부라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집에서 고추를 키우실 것인데 그 고추 모종을 심을 때에도 이 고추가 자라면은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또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저는 고추도 심었고 도마도도 심었습니다. 어제와 그저께는 도마도가 많이 수확이 되어가지고 이웃집들과 함께 나누면서 웃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처럼 작은 모종 하나를 심는 사람도 혹은 농사를 짓는 사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심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농사하시는 대로 씨를 뿌리면서 그냥 흩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들 그 씨앗이 잘 자라고 또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다 기대를 한답니다. 예수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길과 진리와 생명 자체가 되는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이르는 곳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 그 능력이 전해지는 곳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에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이러한 열매를 말씀을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 또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에서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탕자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탕자와 같은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도 예수님의 기대 속에는 있는 것이고 이 외에도 정말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나타내셨는데 그런 것도 통하여서 보면은 결국은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도록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그분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간절함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어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한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가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나타내는데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이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살리는 말씀을 복음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멘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얼굴에 분노를 나타내는 이런 경우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내가 나타내는 그 능력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시는데 그런 바람과는 전혀 다른 나사렛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운동이 벌어졌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이 나사렛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모든 곳곳에서 아멘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가 있고 이적과 기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엄청난 반대의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궁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그 복음을 무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어찌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멘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적과 기사가 되어지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반대와 선동하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는 이런 무리들이 늘어나는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많이 궁금했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아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적과 기사가 되며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반대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모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입니다. 기도로 드리는 찬양. 한순간에 예수님의 모든 궁금증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대답에서 해소가 된 것이지요. 아멘으로 말씀이 아멘으로 나타나는 사람의 공통분모, 그것을 반대로 나타내는 사람들의 공통분모,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나타내는데 이적과 기사로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분모,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통분모, 딱 한 가지 차이였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주의 능력이, 그 사람의 질병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이냐 상관없습니다. 전부 치유와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생각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는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반론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는 그것으로 내가 지배받으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처음 믿은 그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처음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살아가는 것이 왜 이래 고달플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고달픈 것이 아닌가? 자꾸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상이지 않는가?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서도 정말 좋아할 줄을 알고, 감사한 일을 겪으면서도 정말 감사할 줄 알게 되어지는 사람이라면은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하기보다는 더 큰 바람 속에 겨우 이것밖에, 이런 생각으로 내가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한다라고 공원으로 걸을 때에, 혹은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산길을 걸을 때에 들꽃도 보고, 초봄이면은 나무에 내리는 그 비가 얼마나 상쾌하게 만들며 그 비가 얼마나 모든 식물들에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그 가운데 두고 매개체로 해서 식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산길을 걸으면서도 걱정이 나를 지배하고 온갖 귀한 것들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지를 못한다라면 혹시 내 속에 내가 어린이 마음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을 하면은 한이 없이 어렵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이처럼 감격한 표현은 다른 부분에서 거의 없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나타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펄쩍펄쩍 뛰면서 감격해하는 찬양의 기도가 이겁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제의 예수님이 동일하듯이 어제의 예수님의 능력이 동일하듯이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린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에게 아멘이 되지 않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이적과 기사들, 현대의 과학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처음 신앙에 어린이 마음이 중요했듯이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어린이 마음이라는 그것입니다. 어린이 마음에는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오늘도 그것은 이적과 기사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린이 마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어린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린이 마음이 뭡니까? 어린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숙되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숙되지 않는 어린이 마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이 마음을 성경에서 찾는다라면요, 여러분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속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 베드로, 바울을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어린이 마음으로 제가 전할 수 있을까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애굽의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떤 국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없는 최고의 학문을 그 당시 최고의 문화권인 애굽의 교육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국민들을 사랑한 나머지 애굽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도망자가 되어 이제는 목자로서의 경험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애굽에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낼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먼저 본 것은 자신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말이 매끈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듬거리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더듬거리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말은 나오지 아니하고 엄청 더듬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 부족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을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의 모세는 내 생각에는 관계 없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도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장막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틀리지 아니하도록 오로지 순종만 했습니다. 내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아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거기에서 생업을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전문 어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랬던 분이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아침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문가입니까? 여러분이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당신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전문가요. 내 생각에는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후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압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6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율법 교육을 정말 매주알 고주알 다 배웠습니다. 석학 중에 석학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의 모든 능력에 대하여 한 번도 내 생각에는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내 지식, 내 경험이 있을 때에 그분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에 아멘으로만 화답했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그가 지나가는 사람,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의 무엇에 스치기만 해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어린이 마음을 가진 그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주님의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힘써 배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배웠느냐가 아니라 내가 배우는 기간을 통하여서 저만큼 달려갈 때 비록 내가 요만큼밖에 못 달렸지만 요만큼 달릴 때에도 나는 열심히 달렸던 것입니다. 남들이 1등할 때 1등은 못하고 꼴찌를 해도 나도 그 꼴찌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내가 배운 지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관계를 통하여서 얻은 식견도 있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는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켜면은 우리 앞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나의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줄을 아는 오히려 부딪히는 말씀 앞에서도 내가 아멘할 수 있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린이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얻은 모든 식견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냐? 제가 언제 그런 말씀드렸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머리를 열고 가슴을 열고 삶을 열어서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식견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의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배운 그것을 통하여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통하여서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어른이신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배우고 경험하고 식견을 넓히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배움의 기회를 계속 가진다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에 여기에 내려놓을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아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기에 주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어린이 마음이 우리 속에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은요, 어린이 마음을 가진다. 그저 표현이 조금 유치하게 들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든지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름대로 핵심이 갖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은 경우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 이게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하여서도 거리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때까지 성경과 과학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종종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한 구절도 잘못되었다, 거짓이다 판명된 게 없습니다. 다만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변화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천동설, 지동설 이런 것을 두고 종교 재판을 통하여서 갈릴레오를 파문시킨 적이 있습니다. 종교 재판에서 그를 갖다가 죄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해석의 오류였지요. 우리의 어리석음이었지. 하나님 말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그것을 통하여서 진화론을 어떻게 보면은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대립관계 속에서만 이것을 봅니다. 그게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사람은 제 아무리 어떤 이론을 전개를 했던지 간에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할 것이고 가설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근거를 가지고 했든지 가설을 가지고 했든지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찰스 다윈은 작은 근거를 가지고 대진화론을 펼쳐갔습니다. 그게 그의 한계였습니다. 훗날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옛날에 개념이 요만큼이었 손바닥만 했다라면 이분은 그 손바닥을 넘어서 지경을 넓혀주었던 이것을 개척했던 분입니다.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논리가 이런 잘못 속에 있구나 무조건 배척을 하는 과학자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넓혀주었다라는 그 점에서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그 후의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의 후대의 사람들이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과학의 논리든지 어떤 발전적인 논리든지 성경을 앞질러서 성경을 뒤집어낸 논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린아이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을 알고 내 생각이라는 것을 접을 줄을 알고 아멘으로 받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서 자라고 구원이 되어지며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성삼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줄이라도 신앙 고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과학과 논리와 무엇이 부딪히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가 그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해왔던 것이 사실이지.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범했던 것에 대하여서 이거를 잘못했다라고 시인할 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수정할 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적어도 어린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기에는 그 옛날에 예수님의 능력이 이적과 기사가 되었다라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어졌다라면요 지금도 똑같이 아멘이 되어집니다. 이것 두 가지만 있어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고추모종 하나를 심어도 기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계속적인 기대 속에서 천국을 바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리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춤을 추며 좋아했던 이 찬양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